예, 누가복음 계속 강의합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봅니다. 아, 주께서 어느 성읍에 계셨을 때 보라, 온몸이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가 예수를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즉시 그 문둥병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당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모세가 명한 대로 너의 정결함에 대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주에 관한 명성이 더 멀리 퍼지니 큰 무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와서 자기들의 병약함을 치유받더라. 그 주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자, 이 문둥병자가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예수님을 보고 주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태어난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치고된 후에 대환란 때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마귀를 무저갱수에 가두고 천년 동안, 그때도 주님께서는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세대별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거를 세대적 진리라고 그래요. 세대적 진리.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그냥 뭐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그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5000년 역사인데 예수 몇 명 믿었습니까? 백 몇십 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우리 조상들이 태어나고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안 믿어서 다 지옥 갑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복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아담 이후부터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는 자기 양심이 송사를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서요. 아, 그래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이죠. 그것도 법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1장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여러 번 제가 증거하지만 자, 로마서 1장 몇 절인가 말이죠. 아, 2장을 가봐야겠어요. 로마서 2장 보게 되면 2장 14절 보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주님이 전체를 계시한 거예요. 율법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된 거죠. 그래서 양심대로 행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은 뭔가 하면은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양심 시대, 율법을 받기 전에 양심 시대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백부자 심판 때에도 양심의 법을 따라 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뭐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이 아니라 참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이 주어졌잖아요. 율법이 왔잖아요. 이제는 양심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자기가 죄를 졌는데 죄가 생각이 날 때 얼마나 우리가 모르고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죄가 생각이 나면은 그때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희생제물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서 너희가 손에 안수하고 너희 죄를 가져가도록 안수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제사장에게 주면은 제사장이 그 피를 다 제단 안에 썼고 여러분 피라는 게 뭡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 짐승의 몸은 대장과 함께 완전히 불에 태는 거냐면 그 자기가 지은 죄가 그 짐승에게로 이전됐으니까 그 짐승을 완전히 불에 태워야 돼 자기 죄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율법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를 갔느냐? 죽어서 어디를 갔느냐? 그들은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열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들은 땅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간 사람 중에 하나가 거지 나사로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여 주의 왕국에 마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런 한 강도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땅속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품은 그걸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땅속에 있는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부활했죠. 부활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에 올라갔어요. 왜 땅속에 있었느냐? 짐승의 피는 이 몸의 죄, 육체의 죄를 정결케 할 뿐이고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 흘릴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쉽게 해서 이런 거죠. 낙원은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정거장이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은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정거장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비어있죠. 거기에 나사로나 브라테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거기 들어간 많은 유대인들, 구약 성도들이 있을 때는 그 맞은편에 지옥을 서로 볼 수 있었어요. 부자가 그 지옥에서 눈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을 보고 말을 했잖아요.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나의 혀에 좀 한 방울이라도 좀 떨어뜨려달라고, 물 한 방울이라도.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다? 깊은 구렁이 있다고 그랬죠. 무적행위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실 때 그 마귀를 잡아가지고 그 구렁 속으로 떨어뜨려요. 쉽게 얘기해서 구렁 끝없이 깊은 bottomless pit입니다.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이거는 또 얘기하지만은 도나스가 있을 때 구멍으로 떨어뜨리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끝이 없어요. 우주는 지금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율법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 갔다가 구약의 많은 성도들 다가 아니고 그 성도들은 결국은 어디 갔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이게 첫 번째 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 그랬죠. 첫 열매들. 첫 열매는 예수님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분은 첫째가 예수님이고 열매들 그런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 이게 첫 번째 휴거예요. 휴거가 세 번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휴거가 두 번째 휴거예요. 그거는 미를 추수할 때 첫 단을 거두잖아요. 이게 구약성도의 휴거고, 그 다음에 본 추수를 하는 거, 이게 지금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추수가 되었죠. 추수감사절은 사실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정말 고생 끝에 첫 해 농사를 져가지고 그걸 주님께 드릴 때 그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이 됐는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은 그러한 그 익은 곡식을 걷어가지고 하늘로 올려 보내드리는 거, 이것이 추수. 우리는 추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베스터, 추수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대환란 때도 휴거가 있습니다. 그때도 짐승의 별 받지 않고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러다가 목이 잘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휴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죠? 율법 시대가 끝이 나려고 그래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의 과도기예요. 과도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아직도 율법 시대예요. 주님은 아주 순종하셨어요. 자신이 만든 법을 순종하셨어요. 그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율법에 있는 그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죠. 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이며 모세가 명한 대로 너의 정결함에 따라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 이건 율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을 때 그대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주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랬죠. 주여, 그게 뭡니까? 주여 그랬다는 건 뭐죠? 그분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믿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우리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40절을 보시면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렇죠? 아들을 보고, 그때는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라고 하시더라.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그 사람도 영생을 받았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그 사람은 영생을 받았어요. 여기 온몸에 문둥병에 걸리는 이 사람도 주여 그러는 게 뭐죠? 그분을 믿는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적 없다. 그런데 성령이 안에 지금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은 성령은 계셨죠. 주님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받고 뿐만 아니라 문둥병까지도 치유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여 그랬다는 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알았지 주님으로 안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주님의 제자들 외에는, 창녀들 외에는, 또 삭개오 같은 세리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로 아는 사람들, 아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때부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편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양자로 결국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분의 예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게 뭐죠? 그분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이게 종이에요. 이게. 근데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참, 어제 내가 어딜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북에 보낸 돈이 한 3,500억 정도 된, 3,000에서 3,500억 정도 된대. 그러면 3억 불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린 돈 아닙니까?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돈 아닙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마귀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교회들이 이제는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박해를 받게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뭐 사례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막 그걸 전부 다 세금을 매기겠다고 리스트가 쫙 나왔잖아요. 수십 가지 나왔죠. 근데 뭐 반발을 막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다른 건 말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받는 그런 월급에서만 세금을 매기겠다 그랬거든. 그럼 또 아이고 살았다 그러는데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원칙을 이미 결정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교회가 좀 섣부리고 그러면은 말 안 들으면 그냥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매길 수 있는 거죠. 이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종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뭐 불교라든가 뭐 다른 종교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받는 사람들은 전혀 얘기가 없어요. 사탄의 이건 엄청난 그 역사죠 이게. 응? 자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 성도들이 드린 돈을 어떻게 이북 마귀에 갖다 바칠 수 있어요? 이건 종이 아니죠. 사탄의 종이죠.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런 때 한국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원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줘요. 이렇게 되니까 주의 명성이 더 커지니까 큰 무리가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보세요.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얻어먹으러 온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 오니까 그들의 병약함을 다 고쳐줬습니다. 사실 몰라도 그래요. 뭐 누가 뭐 유명한 사람이 안수해서 병이 나는 게 아닙니다. 어?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듣다가 들으러 왔다가 거기서 주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뭐 목사가 안수할 것도 없어요. 무슨 안수래요. 원래 안수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구약시대에는 그 자기 죄를 말이죠. 죄를 정가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음란한 어떤 부흥사를 통해서 내가 안수를 받잖아요. 그들의 죄가 내 속에 들어온 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지금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은 음란한 곳으로 공격해요. 김일성이가 계획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을 음란하게 만들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 말도 못하죠. 지금 뭐 전부 증거가 다 나왔잖아요. 에? 목사님들이 이것도 모르고 그냥 이북 가가지고 동상 앞에 절하고 아무도 안 보니까 그리고 좀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당하는 거예요. 그 음란함에 당하는 거예요. 밤에. 그런데도 이 사람들 입을 딱 다물고 있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못하고 돈을 보내라. 그러면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순진한가 하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아 저기 우리 동포들입니다. 저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해서 보내줘야죠. 그러면 다들 또 눈물 흘리면서 헌금을 해요.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정말 지하교회 성도들 외에는요.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70년 동안 완전히 세뇌당한 사람이지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감정에 치우칠 때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보내준 거예요. 이게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 공산당이라는 거는 사탄의 조직입니다. 근데 왜 거기다 갖다 주냐 말이죠. 이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이 다 쏟아 먹어요. 그냥 감정에 이 동정심 있죠. 무작정 동정심.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 이 교회도 교회들을 음란한 것으로 다 결국은 물들게 해가지고 교회로. 그게 많은 목사님들이요. 보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뭐 미투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 감옥 간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북에서 목사님들 가실 때 밤에 은밀히 아주 뭐 티네이저 아주 이쁜 애들을 집어넣어줘가지고 결국 사진을 찍어서 그냥 꼼짝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미투에 걸린 사람들도요. 이북에서 보낸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여쁜 여자들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대시하거든요. 대시한다고. 그래 걸려드는 거예요. 정말 이게 엄청난 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음란한 사람이 지금 들어왔던 적이 있어서 쫓아내버렸죠. 그런 사람이 들어왔었거든요. 새벽 끝나고서 몇 분하고 같이 다른 방에 가가지고서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출교다 쫓아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많이 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뭐 그냥 가늠한 여자 남자를 말이죠. 성가대 세우기도 하고 말 별일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 어릴 때 저는 교회 다닐 때 성가대가 없었어요. 연애한다고. 연애한다는 게 뭐죠? 음행한다고. 없었습니다. 옛날에. 자, 1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어느 날 주께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도 그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의 각 고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더라. 주의 권능이 그곳에 있어 그들을 치유시켜 주시더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 안으로 데려와 주 앞에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더라.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있는 방도를 찾지 못하자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뚫어 그를 침상과 함께 예수 앞에 한가운데 내려놓으니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죠.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네 죄들이 용서되었느냐고 하시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자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의논하느냐? 네 죄들이 용서받았느냐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신 후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고 하시더라. 그가 즉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기이한 일들을 보았다고 하더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눈 가가지고 그들 눈이 멀게 해서 못 보게 하고 귀가 먹어서 못 듣게 하라. 그리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하라. 회심한다는 게 뭐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라는 게 뭔가 하면 많은 그 주회종들이요. 간증책을 쓸 때 내가 언제 회심했다. 계속 뭐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러다가 내가 언제 회심을 했다. 진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은 게 언제다. 뭐 요한 외실라라든가 말이죠. 이런 유명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회심을 못해요. 요즘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시니 너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느냐 그랬죠. 자백이 뭐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저기 저 사제들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다 자백하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왜? 주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에 죄가 용서되 못해 평안이 오죠. 그렇죠? 용서되기 전에 마음이 불안하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그러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회개 못해요. 후회로 끝나요. 다. 가론 유다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의 왕을 죽였던 걸 알았죠. 그런데 회개를 못했던 거예요. 후회만 하다가 결국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목을 매달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자살하잖아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죄들이 다 용서되니까요. 어? 아휴, 얼마나 좋은지 정말 날아갈 것 같더란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죄가 용서가 될 때 성령이 들어오시죠. 죄가 용서가 안 되는데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이거는 불에 타 죽어요. 우리는. 소멸케 하시는 불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거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죠. 예? 아니 생각해봐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럴 때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 자,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주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무서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를 보고 그이가 말씀하시기를 그날을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그리하여 레위가 자기 집에서 주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니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자, 주님 부르셨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간증했습니까? 아, 로마서 8장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뭐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목사 되는 것만 부르셨다면 천만에요. 그게 아니에요. 다 같은 종입니다. 그래서 뭐 주의종 주의종 그리고 뭐 종님 종님 그러는데 아니 종에게 무슨 님자를 붙여요? 응? 종이지. 응? 여러분 옛날 우리 조선시대 종들에게 님자 붙였나요? 종님아 여기 오시죠 그랬나요?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가 자라 먹을 거 먹고 자라 그랬지 아 수고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종은 종이에요. 우리는 종처럼 살아야 돼 이 땅에서. 종은 권한이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내하고 따라가야 돼요. 뭐가 말들이 많은지 몰라. 아 나 우리 아버지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그 하나의 그 하나는 비유죠. 그런 예죠. 자 로마서 8장 보십시다.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옛날 요새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 어머니 태의 쌍둥이로 임신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는가 하면 말라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도다 하였도다.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모태에 딱 착상돼가지고 임신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미리 예정 그래가지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칼빈 주의하고 다릅니다. 무조건 태어날 때부터 뭐 너는 지옥 갈 사람, 너는 천국 갈 그게 아니고 주님이 미리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무슨 짓거리를 할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못해서부터 다 된 거예요. 다 사실은. 에? 미리 아르신 거죠. 우리가 왜 멕시코를 가죠? 미리 아신 자들이 거기 많아요. 여기서 4년 동안 다운타운 가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굴 앉혀놓고 막 영접시키고 막 그렇게 했지만은 거의 90% 이상이 전부 히스패닉 사람밖에 없어. 4년이 딱 차니까 사자라는 게 뭐죠? 고생 사자예요, 그게. 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주님이 너 이제 멕시코로 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뭐 성경적 아닙니까?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우린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요. 가지마. 가란 얘기도 안 돼. 자기가 막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저 소련 선교할 때 말이죠. 가란 얘기도 안 돼. 막 너도 가고 나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있던 교회도 소련 선교 엄청나게 하는데 다 쫓겨났잖아요, 결국은. 가가지고 그냥 뭐 사람들한테 선물만 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기복적으로 돼버렸잖아요. 구원 못 받게 한 거예요. 거기 있던 그 침례교도 가운데 예수 믿다가 걸려가지고 막 요만한 박스 속에 말이야 30년인가 20년인가 요거 쪼그리고서 살면서 서대변 볼 때만 잠깐 내주고 밥 먹을 때만 내주고 그런 사람이 저 있던 교회 와가지고 간증을 했는데요. 당신들은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믿음을 지켰는데 당신들은 우리 타락실 온 사람들이지 복음자로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내쫓았잖아요.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왜 교회가 온 세계에 있습니까? 가라는 곳 가까운 데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비행기를 타고 몇 천불씩 들여서 거길 가냐 말이죠. 놀러 가는 거지 뭐 대부분. 유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은 몰라도. 그렇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주님이 레위를 아신 거죠. 미리 아신 거죠. 그러니까 너 따라와라 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르면 올 줄 알고 주님이 부르신 거죠. 아무나 안 부른다고요. 요즘에 전도해 보세요. 미리 아신 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 저도 예수 믿고 처음에 뭣도 모르고 뭐 만나는 사람도 막 하다가 그냥 천방지축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전도라고 할 때도 70에 보낼 때도 주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제자를 보냈지 아무데나 보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70인 제자를 보내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뭐 마귀들도 막 그냥 한 데서 떨어지고 말이죠. 쫓겨나고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레위가 세리한 세리가 그래도 남의 걸 토색하는 사람 아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30절부터 주의 제자들이 불평해 말하기를 어찌하여 제자들에게 불평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 그렇잖아요. 암에 걸려 있어요. 의사가 암이라고 그러는데도 나 암 아니야. 난 당신 필요 없어. 그런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개혁성경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 죄인을 불러서 뭐하게?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에는 나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옛날에 그 구영재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 캐토릭 스웨덴인가 그 캐토릭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캐토릭 사람들 전달하러 들어가 그래가지고 캐토릭을 막 파헤친 사람이 있어요. 옛날 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그걸 다 진상을 다 얘기한 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그분으로부터 그 캐토릭의 그 교리서 트렌턴 공의 이 두꺼운 교리서 이거를 사가지고 그걸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누굴 빌려줬는데 절대 책 빌려주면 안 돼. 빌려줬는데 가져왔겠어요? 빌려준 사람도 바보고 빌려준 걸 가져온 사람도 바보고 그렇단 말이 있잖아요. 네 가지 바보가 있어요. 빌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바보고 빌려준 것을 또 가져오라고 하는 사람도 바보고 사치라고 그래 사치. 네 가지 바보예요 그게. 진짜 한번 빌려가면 가져옵니까? 지금 여기 도서실에 책들 빌려간 사람 빨리 가져와요. 나 바보가 되기 위해서. 다 봤으면 가져와야죠. 많은 사람들이 싹싹 빼는 거 빌려가고 안 가져왔어요. 그분이 말이죠. 한 80 어머니, 80대 노인 어머니한테 얘기했대요. 어머니, 인정한 곳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인정한 곳은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랍니다.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회개에 이르게 하랍니다. 그랬더래. 금방 아는 거예요. 거듭난 분이니까. 근데 성경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 3만 몇천 군데를 바꿔놨으니까. 근데 뭐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아니 세상에 어린애를 탁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냥 냄새가 나고 전냄새 나고 그런 애를 말이죠. 그럼 뭘 먹이겠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딸 낳았을 때 그래도 좋은 거 먹이려고 저 도깨비 시장 가가지고 말이죠. 남대문 도깨비 시장 있잖아요. 아이고, 거기 아주 찌들은 거지 다. 찌들은 거. 미제라고 말이죠. 뭐 이유식이라든가 그건 또 뭐 있어 그 같은 데 있어요 그런 거 그런 거를 확 사가지고 야 우리는 이제 미제 먹였단 말이야 왜 자식들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 목회자는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진짜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건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저 멘토 되는 거 목사님 뭐라는가 하면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좋은 말씀이 혹시 있다면 나는 그걸 따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없거든 그게 옛날에도 뭐 율법의 박사들이 주님한테 막 힐난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헬라어를 연구했다. 또 히브리서를 연구하고 뭐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 시간에 차라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게 낫죠. 하나님이 영어가 국제 언어가 된 이후에 영어로 번역하게 한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헬라어는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하고 달라요. 아니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그래요. 물론 가끔 단어를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아이고 몰라요. 영어도 다 잊어버렸는데 무슨 어떻게 히브리말하고 헬라까지 합니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원본에 보니까 뭐 이런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의 원본은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때 카피 마신이 있었어요? 다들 필사했어요. 그 안디옥에서 나오는 그 사본이 사람들이 너무나 베끼다 보니까 다 헐렁헐렁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원본이 있다고 그래요. 보지도 못한 원본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쏘아나 보니까 얘기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얘기해요. 원본이 없다 그런 사람들한테 목사님 원본이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셨어요? 원본을? 그런 말을 못할 거예요. 이게 여기가 지금 거짓말하는 장소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교회도 지금 뭐 목사님이 서로 모셨는데 거짓말 많이 한다고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연판장을 놀려가지고 나가시라고 해도 안 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은혜가 되겠어요? 성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 서명을 해가지고 목사님 좀 가달라고 그러는데도 그게 설교가 되겠어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33절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에 불이 나가가지고 좀 늦었으니까 조금 예배를 늦게 하더라도 좀 할 때까지 합시다.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은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이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러면 그날 내내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앞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신랑의 신부가 될 것은 미리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식사를 많이 하시면 탐식한다 그러고 또 금식하시면 마귀 들린다 그러고 이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방송에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 야 은혜롭다 이렇게 되죠. 어? 은혜롭다. 은혜만 찾아 한국 사람들이. 진리를 잘 안 찾아.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해준 은혜만 찾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속이는 겁니다, 그거를. 은혜 말씀도 전해야 되고 진리 말씀도 전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정말 우유 같은 말씀도 먹이고 또 과일 같은 말씀도 먹이고 채소 같은 말씀도 먹이고 스테이크 같은 말씀도 먹이고 다 먹여야 돼요. 바이타민이 이게 완전히 균형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게 목회자예요. 그게 성경은 그런 말씀을 다 들었어요. 항상 또 딱딱한 말씀만 전하면 소화가 잘 안 되죠. 또 우유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양떼들이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그래서 사도바리 그랬잖아요. 너희가 젖만 먹는구나 그랬어요. 젖만 먹는구나. 젖 먹기 쉽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 부분 봅시다. 36절부터 39절까지 누가복음 5장 주께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천조각을 날개에서 대고 김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도 에어진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새 것에서 자른 천조각과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지리라.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만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함이라고 하시더라. 자, 이 말씀들을 많이 전하죠. 뭐 세상 사람도 뭐 새술은 새 부대 이렇게 인용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낡은 옷하고 그 다음에 낡은 옷하고 오래된 포도주 가죽 부대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율법에 젖어 있으면서 예수님은 몰라보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은 이제 낡아지고 있죠. 주님만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면 율법이 도말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1.1억도 없어지지 않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자신이 율법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죠? 새 사람이 되죠.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새 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성령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성령 보여줘보세요. 다 터져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낡은 옷에 새 천조각 붙이면 그게 서로 땡겨가지고 다 볼품없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새 가죽 부대가 되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새 술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 포도주가 묵을수록 더 비싸고 더 맛있죠? 더 잘 취하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포도즙은 포도즙이에요. 포도즙 이렇게 짜서 주는 거예요. 포도를 그냥 가져와서 그냥 짜서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마셨죠? 이집트의 파라왕이 마셨죠. 포도에서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예? 알코올 있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렇게 한 포도즙이 진짜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가시면은 이스라엘의 그로스리 가가지고 청포도 말이죠. 그거 한번 입에 넣어보세요. 취해만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단 거. 그 단 거 말이죠. 그 단맛이 엄청나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저는 가서 그걸 먹어봤거든요. 아, 이게 이래서 포도즙이구나. 포도즙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새 가죽부대가 됐고 새 옷을 입었다는 거, 성령이 들어오셔도 새 술을 또 새 천을 우리에게 주셔도 절대로 찢어지거나 터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기 보면 CD가 하나도 없어요. 다 갖다 마켓에 다 갖다 놨습니다. 오늘도 나온 CD를 여러분이 들으실 거 가져가시고 또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갖다 놓을 것도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더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또 카피를 해드릴 테니까. 어제 제가 프라이즈에 가가지고 100개 CD 100개 말이죠. 한 거의 20불 하는 거를 제가 8불에 사왔습니다. 하나에. 이야, 저도 블랙 프라이데이 덕을 좀 봤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주의 일을 위해서 산 거니까 상관없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가복음 있는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묵상하고 새김질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육신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